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격려와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 또 우리 새벽 강단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려운 결단을 했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아주 좀 판타스틱한 일이 좀 벌어지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터집니다.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요. 옛날 읽던 갈대아 우르나 하라는 굉장히 곡창지대거든요. 기근 같은 건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기근이 덮쳤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농경 목축업이 주로 주업이었기 때문에 거의 최악의 경제 불경기가 엄습한 것입니다. 어렵게 결심해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덮쳤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혼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수많은 가족 부하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빠로서, 한 조직의 지도자로서 아브라함은 정말 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참 사정이 딱합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민을 결심할 때 도대체 누굴 믿고 왔겠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믿고 왔거든요. 이때까지 아브라함 그 두목님 말만 따르면 잘 됐단 말이에요. 아주 건실한 중견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냥 1000km 넘는 먼데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거야. 약속의 땅이야. Promised Land.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장님이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를 먹여 살릴 아이템을 제대로 개발했나 싶어서 약속의 땅에 가면 정말 대박이 터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면이 서겠어. 약속의 땅에 가면 그냥 새로운 일이 팍팍 잘 터지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거봐 나를 따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아?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받게 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빨이 쓸 텐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왔더니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아마 가족 부하들 볼 낯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이런 적 없습니까? 좀 마음 잡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봉사 좀 확실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더 힘들어져요.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초창기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검증받습니다. 기근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막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초창기에 이런 기근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비전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갈등 스테이지를 거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단련되지 않은 믿음은 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반부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부터 아주 호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가 있으셔서 허락하시니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라고 단정 짓고 다른 길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한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일대의 아주 부유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근동지역 주민들은 기근이 일어나면 무조건 애굽으로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전부 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애굽은 나일강에서 수로를 연결시켜서 거의 비가 오나 안 오나 상관없이 굉장히 풍족한 농사를 짓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 영악한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기근이 왔다 그러면 고향에서 굶어 죽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도피해서 살아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사업가 집안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 정보 수집이 빨랐을 거예요. 아주 영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트렌드를 읽고 빨리 움직이는 그 영악함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도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직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보를 파악해서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트렌드를 읽고 애굽으로 허둥지둥 도망가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는 사람인데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만은 너무 급했는지 제단을 안 쌓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급합니다. 급합니다. 사장님, 다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기업도 그쪽으로 도피시켜야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정신없이 결정을 해버렸어.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미스테이크는 이렇게 정신없이 밀려서 결정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근과 같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나 빨리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이걸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이걸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의미를 가르쳐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아니라도 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머리로는 애굽에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딱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답은 이거 하나뿐입니까? 세상이 다 그것뿐이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3의 답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애굽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어떤 돌파구를 찾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애굽으로 갔는데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빨리 머리 굴려서 직감으로 그냥 움직인 것들일 거예요. 사람들 의견 들어보고 정보 수집하고 회의하고 결정한 것들. 이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과 생각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면 항상 인생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될 순간이지 고민해야 될 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보지도 않고 허겁지겁 움직여서 간 애굽에 뜻밖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이제 굶주림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터집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었는데 10살 어린 아내가 있었는데 너무 미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당시 사례 할머니가 65세였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여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요즘 같은 화장품 발달된 시대에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다 아주 멋쟁이 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여인이 딱 지나가는데 그 왕의 고관들이 하고 그냥 입을 쫙 벌렸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옛날에 이 설교했을 때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설교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길래 내 비슷한 나이에 그 정도 매력을 발산할 수가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미모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작전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어떤 건지 알았거든요. 11절 아브라함의 작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저는 이 정말 이 치사한 작전 지시에서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채통의 말씀이 아니세요?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갔을 때 인간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비굴하고 연약하고 치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영적인 권위란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믿음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갈 때는 멋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면요. 우리는 정말 비겁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가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지만 음란 문화가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집트는 바로왕의 절대 통치 안에서 그렇게 다스려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여인은 대부분 바로의 후궁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침돌이 된다면은 어떨 때는 남편도 죽이고 여인을 데려와서 바로의 후궁으로 삼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했다는 걸 아브라함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지만 이 딱 마차를 달리다가 중간에서 딱 알았어요. 애굽이 그런 나라라는 거. 그러나 이미 유턴할 수는 없고 아내는 예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막 머리를 굴려서 마차에서 짠 아이디어예요. 영감이다. 그리고 아내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인데 결정적인 큰 결정을 음성 듣지 않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작은 결정도 계속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모를 탐낸 분명히 바로가 당신을 후궁으로 삼고 싶어 할 텐데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자. 물론 진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을 결혼한 거죠. 그렇지만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고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동기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살려고 나를 살려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보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 나이에 그 악속의 땅에 왔다가 괜히 예쁜 아내 둔 채로 이렇게 죽으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러면서 막 애골복골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지금껏 은혜로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구책을 취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라이프 코칭을 해주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잡은 길을 간 거예요. 애굽의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바로가 이 아내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들였단 말은 바로의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례는 바로와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침하는 그 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믿음의 씨앗을 낳아야 되는 사례의 순결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플랜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방인인 바로의 후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간의 실수로 붕괴될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지체없이 개입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바로는 그냥 전혀 뜻밖의 않던 벼락을 맞은 거예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바로는 이제 지참금으로 사례를 갖다 후궁으로 삼으면서 엄청난 지참금을 아브라함한테 보냈어요. 바로는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잘 후대하면서 잘 살 생각이었는데 어떤 큰 재앙이 바로의 집을 덮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원인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바로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불벼락을 맞은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재앙을 흘려보냅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과 사람들은 순전히 요나 태웠기 때문에 풍랑을 맞은 거예요. 크리스천 태웠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여러분은 모르고 있죠. 여러분의 불순종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회사와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로 서고 순종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탄 회사가,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많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한국호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고 하다가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딱 바로의 밑에 친위 국정원이 확 조사를 했더니 파일이 딱 나왔어. 누이 동생이 아니고 와이프네요. 딱 그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아요. 정보가 쫙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잖아요. 18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런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바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바로가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는 두려운 상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상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 죽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이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그 괜히 우리가 두려움으로 상상을 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세계로 병원이라는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인류 병원에서 과장하고 이런 분들이 월급의 반만 받고 크리스천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병원 자체가 그 암 치료에 있어서 우리나라 톱10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톱3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2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은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병원 적자인데 그러면 문 닫을 것 같죠? 기가 막히게 적자 안 되고 흑자 운영이 된대요. 우리 논리적인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건 완전 적자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상상일 뿐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로한테 야단 맞았어요. 너 거짓말하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한테 야단 맞아요. 지금 요즘에 교회처럼 불신자들이 교회 보고 막 야단치고 있잖아요. 너희들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교회가 돈 문제로 좀 하지 말라고. 교회가 표절 좀 하지 말라고. 교회 성 사람들이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싸우지 좀 말라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야단치듯이 불신자들이 요즘 크리스천들을 야단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손이 돌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바로를 압박했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야단은 쳤지만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 재앙이 엄청나게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건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한참 야단을 쳤으면 바로를 이렇게 해를 끼치고 분노하게 했으면 죽여야지 마땅한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20절에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보내버렸어요. 지참금까지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바로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나 진작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으면 바로가 나를 두려워했을 텐데 나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했었구나.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레 겁을 먹고 상황에 반응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시련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순종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황에 반응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매진하는 축복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